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전 시간에 쭉 나누면서 8장 그 앞부분에 이제 빌립 집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앞부분에서 이제 빌립 집사에 대한 내용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스데반 집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사람과 이제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살피게 되는 건데, 오늘 8장 30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빌립은 뛰어 그에게 달려갔겠죠. 그는 그 사람이 읽고 있는 바를 듣고서 묻기를, 지금 읽고 있는 바를 깨닫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병거를 멈추게 하고서 빌립을 그 자리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 함께 탈 것을 권하게 되죠.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가지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궁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이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는 어디를 읽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53장 7절로 8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시하신, 이 예표하신 그 내용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 또한 그가 앞에 여러 절들을 또 읽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았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분명히 읽었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34절로 가보실까요?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니요 자기를 가리킴이니요 타인을 가리킴이니요. 정말로 긴장된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셨기에 그 모든 이 일은 놀랍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일들을 들어서 명백히 밝히고 계신데, 자, 35절 빌립이 어떻게 말하는가.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이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본인은 사람들이 찬송을 들음으로써 회개를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찬송이 정서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그리스도께 대한 어떤 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곡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참된 회심은 가능하지가 않는 거죠. 회개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대중을 회심시키는데 아주 놀랍게 사용하셨잖아요. 베드로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강조를 했다고요. 그는 그의 첫 서신인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병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뭐 당연하잖아요. 36절로 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빌립이 사마리아 저 윗지방에서 마술과 시몬과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물을 요구할 때 빌립은 그가 진심으로 믿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38절 9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던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갔겠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럽에도 예루살렘에도 소아시아에도 없었던 최초의 위대한 교회가 이 사람이 씨앗이 되어서 에디오피아에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믿어요. 여러분은 북아프리카 초기 교회사에 관한 서적을 읽으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빌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절로 가보세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아소도는 아스돗에서 그 가사의 좁고 긴 지경 내에 펼쳐져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또 가이사랴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것은 욥바를 지나했던 것이죠. 오늘날 그곳이 일반적으로 테라비브니 이스라엘의 그 테라비브라고 하는 거의 뭐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해안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해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렀고 점점 밖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내시는 그 복음을 에디오피아까지 아마 가지고 내려갔고 빌립은 해안을 따라서 뭐 아스돗, 가이사랴, 뭐 그런 게 욥바죠. 지금의 텔아비브죠. 이런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려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8장을 마치고 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9장은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은 병거 안에서 일어났는데 다섯 사람 사울의 회심은 땅바닥에서 먼지 가운데서 엎드러지는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작은 나귀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그는 곧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지 가운데로 엎드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다소의 그 사울의 회심이 신학적, 심리학적, 철학적 관점으로 다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내리며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9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우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불온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자 이제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와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이 모든 일의 계기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그 돌 맞아 죽은 사건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피한 이후 아마 만족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아마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다소의 사람 사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는 여전히 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은 당시에 가장 제일 가는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말을 했죠. 그 무리들이 저 위쪽 다메섹으로 도망을 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의도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 잡아 가두는 데 있었어요.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을 근절시키는 것이었었죠. 3절과 4절 볼까요? 9장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고리온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 사건을 두 번이나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 또한 이 사건을 이후에도 자주 언급을 하게 되죠. 사실 바울은 이 장면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증이 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지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만 보게 되는데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할 때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게 되죠. 그것은 아주 훌륭한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는 사울의 교육 정도를 잠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는 어찌하여 당대의 가장 뛰어난 자였을까요? 그는 필경 당대 헬라 최고의 대학인 다소대학을 졸업했다고 봅니다. 그는 또 히브리 학자인 가마리엘 문하생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규례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뉘시오니까.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분을 아는 것이 생명이죠? 사울은 정말 그분을 몰랐습니다. 6절입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생에서 그만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회심의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는 즉시 회심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만사 그분에 대항했던 이 아주 악한 이 사울이 이제는 그분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는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후에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죠. 9장 7절로 가볼까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니. 근데 여러분, 같이 가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모순이 아닐까요? 아니면 거짓이 아닐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건 모순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거죠. 그들은 오직 소리만 들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그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놀라서 말할 수만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앞으로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8절 9절로 가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은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자 그만 더 이상 그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12절 말씀을 보겠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다소의 사울은 살기가 등등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이상한 심에 의한 혼면 중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또 다른 사람 아나니아를 찾으시고 그를 사울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13절로 16절까지를 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두 가지 일을 위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릇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했어요. 그는 사도들이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증인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비록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분이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로 다메섹 도상에 그날까지는 아무것도 그분에 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이름을 전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전해야 했습니다. 즉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죠. 그 중에 이방인이 제일 첫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대사도가 되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사도가 되고요. 그는 빌시, 네로를 포함한 여러 임금들 앞에서 또 분명한 그 전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사도가 됩니다. 바울이 한성에 들어가면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회당은 그가 사회 속에 그 성의 생활 속에 뛰어들어간 복음에 대한 발판이 되었어요. 그곳으로부터 그는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유대인에게 먼저 나아갔던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구원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가 지은 구원을 열망하라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